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전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블랙 스완, 검은 백조라는 용어를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 뉴욕대 교수이자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현자로 불렸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18세기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되기 전까지 백조는 모두 흰색이란 믿음이 의심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랙스완의 발견은 이런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마리, 수천만 마리의 흰 백조를 보면서 견고히 다져진 이론이 검은 백조 한 마리의 등장으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모습을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은 대부분 기존의 경험으론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확률로 보면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나 그러나 일단 일어나면 발생하면 세상을 그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누는 사건이나 사고들에 검은 백조,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용어를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퍼졌고 지금까지 2021년도 들어왔어도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신의 효과를 무효하게 만들 수도 있는 영국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종 바이러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소식들은 성경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신이 전 세계 곳곳에 보급되면서 이곳저곳에서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취소를 했고 또 이쪽 저쪽에서 백신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짐승의 표 666이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제약을 가하겠다라는 모습은 휴거가 일어난 후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라고 강제하는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점점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은 핍박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핍박은 초대교회 당시에나 있었던 일이고 현대에는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교회를 폐쇄하려 하고 있고 미국에서 주 정부들이 교회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평생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로 많은 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로 인해서 받은 해가 어떤 것들인지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피한 것입니다. 고난의 불가피성은 본문의 예수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만나게 될 핍박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전도자로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니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런 핍박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핍박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경험하게 될 핍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자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핍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에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할 때 쓰인 보다라는 헬라어 뜻은 말 그대로 보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지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먼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지각하고 인식하고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다라는 단어에서 들어간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간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일어나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데서 시작해서 일어나 들어가는 단계로 옮겨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단계, 하나님 나라를 보는 단계에서는 도달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단계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은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단계에서 인식하는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단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의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쓴 단어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 증거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었든지 아니면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서 위에서 기도해 줄 때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단계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단계의 신앙으로 자라나 그 단계에서 누리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후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단계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따라오는 패키지, 부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핍박을 만날 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만날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과 비둘기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동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뱀은 간교한 사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뱀을 예로 든 것은 사단처럼 악하고 교활하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뱀을 예로 드신 것은 뱀이 가진 일반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뱀은 위기를 만났을 때 잘 극복하고 보호색을 사용해 숨는 데 명수로 알려졌습니다. 뱀은 잘 도망가고 주변의 사물을 신속하게 은폐물로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위기를 맞으면 뱀처럼 지혜롭게 잘 피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런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계속되는 교묘한 함정을 지혜롭게 피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 내라고 말씀하시면 매국노로 몰아가는 것이고 세금 내지 말라라고 하시면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이 군중들을 앞세워 예수님께로 끌고 와 이 여인을 돌로 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악한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갖고 질문한 서기관들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라고 대답하시므로 그들의 덫을 지혜롭게 피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계략들을 수도 없이 지혜롭게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님의 지혜를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순전과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순전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도 죄와는 전혀 타협하시지 않고 거룩하심을 유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거짓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을 느낄 수가 없지만 촛불 하나라도 어둠 가운데 밝히면 어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핍박을 만날 때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비둘기처럼 세상에서 순결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회, 회당, 총독들, 임금들, 더 나아가 이방인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정말 신뢰의 대상인 가족들조차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의 99%가 이슬람교도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지만 개종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에 그 나라에 사는 압돌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파키스탄의 한 NGO에서 활동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문제로 그의 아내와 이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철저한 이슬람 신자였기에 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혼 후 그는 벨기에로 망명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고 오히려 붙잡혀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의 전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의 소식이 크리스찬 선교단체들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고 국제단체에서 그의 석방을 요구해 사형집행 직전에 추방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주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외부의 세력이든 아니면 가족과 같은 내부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을 의지해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핍박당하는 현장에 함께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핍박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말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순간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 성령이 충만해지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는 내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인지라. 예수님은 그의 금식 마지막 날에만 마귀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금식하시는 내내 40일 동안 계속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귀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고 모든 시험을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의 금식을 마치신 후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고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네째로 핍박을 만날 때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3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인자가 오실 때까지 너희가 결코 모든 도시들을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복음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22절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이스라엘의 복음화, 사도 바울이 말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믿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핍박과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들이 가진 신분과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곧 후사 상속자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상속자라는 단어는 소유자 또는 기업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천국과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자녀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말이나 핍박, 환란이라는 말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고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핍박과 환란과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것은 고난에서 끝나버리는 허무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핍박과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고난이고 그래서 우리 환란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는 환란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많고 큽니까? 그러나 바울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조울질해보면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태평양의 잉칸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을 잉크 한 방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받을 영광은 태평양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주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단지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더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리를 가기 원하는 사람과 기꺼이 심리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며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저 살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에게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것을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즉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마음을 굳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환난을, 고난을, 핍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싸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이 땅의 삶에서도 누리시고 또 장차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